제2장 윤리적 상대주의 27페이지죠. 윤리적 상대주의란 무엇이냐? 모든 도덕규범은 문화권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각 사회는 자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옳다는 것은 나의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르다는 것은 나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 견해는 규범윤리학을 정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파해야 할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규범윤리학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 원리의 체계를 세우고 또 변화하는 것이므로 도덕규범의 상대성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규범윤리학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당위의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 당위의 체계는 나에게만 적용되거나 우리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단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추론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역사적, 지역적으로 우연적인 여러 가지 조잡한 규칙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윤리적 상대주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근데 이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주장, 각 사회는 자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이 주장은 28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보면은 첫째, 경험적 내지 사실적인 주장. 뭐 A 사회에 가보니까 소문자 A라는 규범을 갖고 있더라. B 사회에 가보니까 소문자 B라는 규범을 갖고 있더라. 뭐 그렇더라. 하는 사실 주장을 한다. 둘째, 규범적 주장을 한다. A 사회는 A가 옳고, B 사회는 B가 옳고, A와 B 모두 상대적이다. 셋째, 분석 윤리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애초에 그 규범윤리적 방법론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규범윤리적 방법론이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과는 달리 검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일하고 범문화적인 출현 규칙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지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윤리적 명제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선호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혹은 선호나 취향을 전제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 보이려는 의지의 발현일 뿐이다. 하는 것이 분석 윤리적인 해석이죠. 이 진술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폴 테일러 교수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장을 기술적 상대주의, 둘째를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셋째를 분석윤리적 상대주의. 각주 1에 보면은 그냥 짧게 윤리적이라고 했지만 윤리학적, 분석윤리학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1주 기술적 상대주의, 29페이지 기술적 상대주의에 의하면은 모든 문화권에 공통되는 도덕규범은 없다. 두 번째 문단, 기술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증거가 뭐냐? 도덕이 각 사회마다 다르다는 증거가 뭐냐? 양가류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실, 이 도덕적 신념이나 도덕률의 기원에 대한 사실, 3.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사실. 양가류일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인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관습, 금기, 종교, 도덕, 일상생활 습관, 그 삶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상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촌이랑 결혼할 수 있죠. 미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사촌이랑은 물론 육촌이랑도 결혼을 못합니다. 또 도덕적 신념이나 도덕률의 기원에 대한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덕을 갖다가 어떤 도덕적 신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는 한번 추적해 보자. 그것은 바로 그 문화의 전형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 작용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30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한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훈련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이와 같은 무의식적 과정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막 리플들이 달리죠. 아, 너무 고소하다 이러면서 그러한 어떤 고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일본에 뭐 나쁜 일이 생기면은 고소해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육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규범을 내면화 해왔다. 또뭐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예의범절부터 해서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체는 묻어 가지고 땅에 잘 매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체를 함부로 버려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뭐 어릴 때의 훈육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벌의 체계들, 형벌과 보상의 체계들, 이런 체계들이 우리의 도덕적 신념을 가져왔다. 31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개인이든 사회든 원래 논리적 추론이나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한 객관적 방법을 사용해서 도덕적 신념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입장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동어 반복적인 논거밖에 제시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입장은 충분히 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느냐? 도덕적 신념이나 도덕률의 기원에 대한 사실이 그렇다. 31페이지 양가로 3. 또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사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기 민족 중심적, 또꼭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도 될수 있고, 또 그보다 소규모의 집단도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단 중심주의자들은 맨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자기들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도덕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거나 또는 무식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견해 자체가 다르면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의 논거는 무엇이고 우리의 논거와 그들의 논거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보다 추상적인 신념이 무엇인가? 그 추상적인 신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우리의 것인가? 저쪽의 것인가?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그 결론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단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32페이지, 독단주의에서 편협으로 넘어가기란 아주 쉽다. 편협이란 간단히 말해서 행동에 있어서의 독단주의다. 그래서 이런 독단주의가 사실상 도덕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각자는 자기만이 진정한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의 낙태 반대 운동을 보면은 자기만이 진정한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죄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고, 일단 결론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기술적 상대주의를 주장할 수 있겠다.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도덕 규칙과 표준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은 그들 각각의 문화권 내에서의 도덕률의 체계에 의해서 습득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라는 것은 없다. 뭐 집단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르고, 사실 그게 어떻게 도입됐냐? 뭐 훈육과 형벌, 이미 존재하는 형벌 보상 체계 이런 거에서 습득돼 버리지 뭐 추론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문단 평가. 이러한 논의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놓치고 있는 구분이 있다. 구분이 뭐냐면은 양가로 A 구체적인 도덕적 표준과 규칙, 양가로 B 보다 추상적인 궁극적인 도덕 원리는 다른 것이다. 양가로 A와 양가로 B는 규범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상대주의자의 논의가 의심을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양가로 A와 양가로 B의 구분을 자주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당위의 명제들에 관한 우리가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보다 추상적인 대전제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죠. 사례들이 있어서 그 대전제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석 적용하게 돼서 결론인 구체적인 도덕적 신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법의 해석과도 비슷한 것이죠. 예를 들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그 추상적인 궁극적인 도덕 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견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이 사생활이 어디냐, 그냥 이렇게 다 공개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누가 애인을 사귀고 이런 것들은 제발 파파라치 해가지고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표면만 보면은 결론이 분명히 두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그두 사람은 각각의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비추론적인 그 도덕 규범을 가지게 된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집단도 어떨 땐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런 규범이, 법적 규범은 승화되지 못했지만 독일에서는 승화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보기에는 기술적 상대주의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A와 B의 구분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33페이지. 구체적인 표준이나 중간 두 번째 문장 규칙에 비해서 궁극적 도덕 원리는 모든 개인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표준이나 규칙이 사용되려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할 조건에 관한 보편적 명제나 진술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대전제, 추상적인 원칙이라고 했죠. 이런 원리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게 된다. 표준 S 또는 규칙 R은 조건 C가 충족될 때, 오직 그때에만 한 개인 또는 행위에 적용된다. 표준 S 또는 규칙 R 이렇게 하지 말고, 궁극적 도덕 원리는 조건 C, 아까 말했듯이 그 소전제, 구체적인 상황,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상황은 조건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고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부정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원리가 있으면은 구체적인 조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 사실은 도박에 쓸 돈인데, 도박에 쓸 돈인데, 월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급히 돈을 빌려주면은, 일단 집에서 돈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5일 뒤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도박에, 원래 생각은 이제 도박에 써가지고, 도박으로 당연히 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 벌어간 친구한테 더 많이 줘야지. 이러고, 돈을 빌렸어요. 돈을 거짓말해서 빌려서, 물론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죠. 그럴 경우에,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규칙이 그 상황에 맞는 부정의를 행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 라는 어떤 궁극적인 원리의, 적용 결론이 되겠죠. 반면에, 나치들이 집을 막 후비고 다니면서 유태인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게르만인인 어떤 독일 국민이 유태인을 숨겨줬어요. 숨겨줘가지고 나치가 여기에 유태인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조건 C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 나치에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 유태인들에게 오히려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나치가 부정의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또한 부정의를 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라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그두 개만 보면은, 아니 그러면 독일이랑 한국에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랑 이게 도덕 규범이 다르네? 이렇게 쉽게 결론으로, 기술적 상대주의의 결론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든 거는, 뭐,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부정의를 행하지 말라, 라는 궁극적 도덕 원리인데, 다른 도덕 원리로 여기서는 유용성의 원리를, 대고 있죠.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로 방금 제가 제시한 예도 설명할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규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원리로서 유용성의 원리가 사실 저변에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상황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적용하는 데 추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오류를 범했거나 또는 잘못 믿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되지 못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 원리는 서로 다른 사회의 도덕률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표준이나 규칙의 다양성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준이나 규칙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좀더 추상적인 대전제로 이렇게 쭉 취급해서 들어가 보면은 궁극적인 도덕 원리는 일치할 수 있다. 그 밑에 예가 나오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를 들면, 한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생산에 공헌을 할수 없을 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반면에, 다른 한 사회에서는 풍부한 경제력 때문에 노년기의 사람들을 쉽게 부유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조건 C가 달라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 유용성의 원리는 첫 번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규칙을 사회 도덕률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사회에서는 그 반대되는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달성한 사회에서의 일이죠. 자연의 어떤 끊임없는 변덕이 곧바로 인구의 급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계선상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풍요로운 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도덕률을 크게 파괴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률을 채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을 묻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여아를 낳으면은 묻어버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 상대주의자들은 충격을 받고 이런 풍습이 있고 뭐 이런 때는 또 저렇게 가고 이런 사회에서는 도둑규범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일한 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에 의거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해석일 뿐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구체적인 토지나 규칙, 다른 편으로 궁극적인 도덕 원리 사이에 있는 그런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기술적 상대주의자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증거다 라고 제시한 사실이 구체적인 도덕 표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보여줬지만 궁극적 도덕 원리가 상대적이거나 또는 문화 구속적이다. 문화 구속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수 있다. 그래서 표준 S나 규칙 R, 즉 궁극적인 도덕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조건 C가 그 사회마다 달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이 달랐다는 것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나와 있죠. 그 문단 맨 마지막. 왜냐하면 만약 보편적인 궁극적 원리가 있다면 도덕률과는 실제적인 차이는 상이한 세계관 전통 그리고 물리적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사실과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 그가 사는 사회의 도덕률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표준과 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정당성을 제시하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참조하게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궁극적인 원리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반증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궁극적 원리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표준과 규칙의 타당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상대주의자들이 인용한 사실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보편적인 궁극적 도덕 원리를 모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두어킨이 언급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어떤 구체적인 도덕적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 신념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뭐 내가 우연히 읽었던 책들의 종합 플러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 조건 플러스 플러스 한 거에 그냥 결국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원을 설명하더라도 그 기원과 그 기원에 대한 제3자의 관찰자로서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과 그 내부의 참여자로서 어떤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논거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한단 말이죠. A라는 사람은 의사고 B라는 사람은 약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약사와 의사가 어떤 의약분업 문제에 있어서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고 할때그 사람이 뭐 약사니까 쟤는 저렇게 말하고 의사니까 쟤는 저렇게 말하지라고 설명하는 작업 하나와, 그 다음에,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의약분업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사와 약사가 제시하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렸을 때그 판사 판결을 내리게 된 어떤 전제가 되는 그 판사의 법적 신념, 법적 견해, 법리 같은 것들이 그 판사는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 판사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교 때 사법시험 공부만 해서 빨리 사법시험에 통과하게 되었고, 그래서 연수원에 가서도 연수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서 판사가 되었고, 승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급적 입장 때문에 뭐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판결을 내었고, 그 판결을 뒷받침한 논리들을 논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작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타당하지 못하는 견해들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타당하지 못한 견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견해들의 우열을 판별해 줄 어떤 원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면 왜 대나무가 나무라는 이름을 받았냐. 그것이 함정이다. 대나무는 사실 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5대1로 완전히 밀려버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나무가 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도덕표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견해들을 각각을 사람들은 진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다, 열등한 어떤 논거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월한 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이 우연히 읽은 책들과 그 사람이 우연히 하게 된 생각들,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조건, 뭐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논거 자체의 타당성은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도덕 표준이 다른 것이 꼭 궁극적인 도덕 원리의 서로 다른 해석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문화나 집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도덕 표준의 어떤 특이성이 궁극적 도덕 원리를 아예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과 여는 모두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기획이 온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동등하게 관철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여성 할례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어떤 집단에서는 그러한 남녀 평등에 대한 도덕적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 원리를 뭐 구체적인 사막이라서 석유밖에 안 나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 상대주의, 기술적 상대주의가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술적 상대주의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당위를 규율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다고 보이더라도, 여기 기술적 상대주의는 그냥 기술하는 것뿐이에요. describe 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다, A는 뭐 얼굴이 시커멓고 B는 얼굴이 하얗다, 이런 것을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상대주의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로 점프하려고 하거든요. 이 점프를 막아야 되는 거죠. 이 기술적 상대주의를 발견한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커다란 진리를 깨달은 듯한 느낌에 들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런 느낌이 많이 오죠. 사춘기가 되면은 어릴 때 훈육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입장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조그만 가족이라는 세계 에서 벗어나서 학교의 규칙들이나 부모가 하는 말들,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일종의 미묘한 인류학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별로 이제 그 집단에서 떠날 수는 없는 인류학자가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 인간들 다 지멋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 보편 타당한 윤리 같은 거는 없구나. 그럼 지멋대로 사는 거에서 없구나로 점프하게 된 것이 바로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로 점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기술적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로 점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2절 하겠습니다.